마가복음 48번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노예 구주의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우리는 주 예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에 그분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시간 동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대속자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은 정오, 곧 제6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버리심. 34절에 있는 주님의 외침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떠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왔음에 더 나아가 아버지는 항상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죽으시기 조금 전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는 주 예수와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 안에 계셨으며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 예수와 아버지는 항상 하나였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보았다면 그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으며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분 안에 있었으며 그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며 누구든지 그분을 볼 때 그는 아버지를 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주님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시에 주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떠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떠나셨습니까? 우리는 삼일성과 관계된 주요 문제를 포함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분이 단지 하나의 사람일 뿐 더 이상 거룩한 본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주님의 구속하는 능력은 영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 안에 신성하고 영원한 요소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버리신 것에 관해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삼일성에 관해 성경이 계시하는 바를 온전히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됨. 주 예수께서 잉태되셨을 때 그분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의 잉태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잉태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잉태였습니다. 이 잉태는 신성과 인성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와는 달리 우리 모두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우리의 잉태와 관련된 것은 단지 순수한 인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잉태는 사람 처녀 안에 하나님의 잉태, 즉 신성과 인성이 개입된 잉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두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즉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 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분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은 신성한 요소를 받으셨고, 마리아로부터 그분은 인간의 요소를 받으셨습니다. 이들 두 가지 요소, 곧 신성과 인성은 예수를 하나님 사람으로 조성했습니다. 30세 때 주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물에서 올라온 직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은 그분의 존재의 한 가지 본성이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성령이 그분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으로 출생하셨으며 영은 그분의 존재의 한 가지 본성이었으며 그분은 그분 안에 이미 성령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는 두 가지 본질, 즉 신성과 인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그분 안에 성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질문입니다. 주 예수 위에 임한 영.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구분된 단위로 그 영이 주 예수 위에 임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미 그분 안에 성령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 예수 안에 있었을 뿐 아니라 영은 그분의 존재의 한 가지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첫 번째 사실은 주 예수께서 그분 안에 그분의 본질의 하나로 성령을 소유하셨다는 것이며, 두 번째 사실은 침례받은 후 성령이 그분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그분 존재의 일부였다면 왜 하나님의 영이 그분 위에 임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삼일성에 관한 합당한 이해가 결핍되어 왔습니다. 바티칸 미술관에는 삼일성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수염이 있는 나이든 사람과 아들을 상징하는 젊은 사람과 성령을 상징하는 공중에 나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니케아 신조에서 표현된 삼일성에 관한 관념의 기초를 두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마태복음 3장에 기초를 두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서 있는 아들과 하늘에서 말씀하는 아버지와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성령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제시된 것처럼 이들 셋, 곧 아들, 아버지, 영은 구분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묘사된 삼일성을 상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령과 주 예수에 관해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0절이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3장과 균형을 이룹니다. 만일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삼일성에 관한 계시만 있다면 우리는 삼일성을 삼신론, 즉 한 분은 하늘에 있고 한 분은 땅에 있으며 한 분은 공중에 있는 세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강조점은 셋이 아닌 하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과 3장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삼일, 즉 셋 하나임을 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삼일성에 관한 두 방면, 즉 마태복음 1장에 있는 하나의 방면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셋의 방면을 완전히 조화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두 방면을 조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삼일성은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삼일성에 관한 이단을 가르친다고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마태복음 1장과 3장에 있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3장에 관해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요점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 예수 위에 임했을 때 이미 그분은 인간이며 또한 신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분의 존재의 한 가지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미 신성한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을 드림. 히브리서는 주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대체하기 위한 만유를 포함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고 계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영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으로 출생하셨지만 그분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뿐 아니라 또한 영원한 영을 통해 만유를 포함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땅에서 영에 의해 행하신 그분의 사역에 비할 수 있습니다. 영이 그분 위에 임하기 전에도 그분은 이미 신성하시며 인간이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신성하시고 인간이었지만 사역을 시작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그분 위에 임한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이 그분 위에 임하기 전에 그분께는 이미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사역 기간 중 그분은 단지 자기 스스로 직인간이며 신성한 분으로만 행하지 않으시고 또한 기름 부어진 영에 의해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영에 의해 움직이고 사역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만유를 포함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분은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어진 영이 주 예수를 떠남. 주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 그때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죄인들의 위치를 취하셨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죄들을 위한 대속자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하에서 그리스도는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언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죄로 삼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33년 반의 전생의 동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 예수를 그분의 전생의 동안 죄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기쁨을 가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던 마지막 3시간, 즉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을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이셨으며 하나님의 시야에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믿기로 기름 부어진 영이 주 예수를 떠난 것은 제9시쯤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성령, 즉 기름 붓는 영이 주 예수 위에 임하기 전에 그분께는 이미 그분 안에 그분의 존재의 두 본질 중에 하나로 신성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본질이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에도 그분께는 여전히 신성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떠났습니까? 그를 통해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기름 붓는 영이 그분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유를 포함한 제물로 받으신 후 기름 붓는 영은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비록 기름 붓는 영이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은 신성한 본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영원한 효능. 주 예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이 그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단지 하나의 사람으로서 죽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 효능에 있어서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수백만의 사람이 아닌 단지 한 사람을 위한 대속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 사람의 죽음이었으며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는 즉 영원한 능력과 효능이 있는 구속을 성취하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주 예수께 임하기 전에도 이미 신성한 본질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침례 받았을 때 그분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은 후 성령은 사역을 위해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께 기름을 붓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은 이 영에 의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신 자신을 영원한 영을 통해 만유를 포함한 희생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대속자가 되도록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죄를 삼으시고 그분의 제물을 받으신 후 그분 위에 임했던 성령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사람이었으며 그러한 분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영이신 하나님이 주님을 떠나셨을지라도 주님은 단지 사람으로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 안에는 신성하고도 영원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능력과 효능이 있는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